나를 탐험하라. 너무도 가까워 잘 볼 수 없으니 내가 내 자신이 아니라 스스로 이해하고 싶은 대상이 될 때 나에 대하여 가장 잘할 수 있다. 나를 연구하라. 마음속에 어떤 욕망이 일어서면 욕망의 파도가 얼마나 큰지, 그 빛깔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저녁 노을을 보듯 쳐다보라. 그러면 내가 진정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리라. 안녕하십니까. 우리를 바꾸는 위대한 힘, 고전일기의 구본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희구입니다. 사실 나 자신도 들여다봐야 된다. 그래야 너를 제대로 볼 수 있다. 그리고 가까이 보지 마라. 좀 멀리 뛰어서 봐라. 이런 얘기들이 제가 어떤 책에서 읽었는데 이건 오로지 흉내일 뿐이었고요. 그냥 선생님이 지금 이 오프닝에서 딱 이렇게 낭독해 주신 부분하고는 깊이가 다르네요.
근데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은데.
그 말이 그 말이지만 선생님이 하시면 더 멋져요.
아, 야, 이게 네. 역시 파트너가 예. 파트너가 좋아야 돼. 네. 갑자기 뭐가 된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선생님, 그러면 제가 선생님을 이렇게 우러러 이렇게 말씀을 해, 저 얘기를 해드렸는데 선생님 저한테 오는 게 없습니까?
아, 왜요? 있죠. 난 그저 옆에 이렇게 같이 앉아서 네. 이 방송을 할 수 있다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 여러분들도 무언가 저희에게 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참여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 인터넷 라디오 반디 또 함께하실 수가 있고요. 스마트폰은 반디 어플 다운받으시면 함께하실 수가 있습니다. 팟캐스트로 고전읽기 방송들 다운받아서 언제든지 들으실 수 있게 저희가 준비를 해놓았고, 인터넷 검색창에 고전읽기 치시면 저희 홈페이지 들어오실 수가 있는데, 댓글이나 뭐 읽고 싶은 고전이나 궁금한 것들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연 선물도 안내해드립니다. 이번 주는 삼국유사가 만난 셰익스피어의 연극 템페스트, 그리고 뮤지컬 엄마 더 메모리쇼에 청취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공연 관람 원하시는 분들은 홈페이지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저희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 고전읽기는 오픈 스튜디오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스티비 원더가 노래합니다. You are the sunshine of my life.
우리 한국인은 어디서 왔을까? 우리는 도대체 어디서 온 사람들이고 어떤 문화 속에 있었고 어떤 생각을 했고 어떤 행위가 찬송과 찬양을 받았고 그런 어떤 행위는 우리는 용납할 수 없었을까? 도대체 우리의 가치관은 어디서 왔으며 우리의 사고방식은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 바로 그 답을 들려주는 가장 오래된 우리의 고전, 일연의 삼국유사. 우리는 2주째 삼국유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삼국유사의 제일 마지막 편을 읽어볼 텐데요. 효선이라고 이름 붙여진 이 편은 효도에 관한 이야기예요. 선생님 지금까지 효도 많이 하셨나요?
저는 네. 이 대목이 되면 또 부끄러워지기 시작해요.
왜요?
내가 내 아이한테는 아마 최선을 다한 것 같아요. 아이한테는 최선을 다한 것 같은데 사실 부모님한테는 그러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일찍 그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기도 하고
네.
중학교 때 들어갔으니까 일찍 돌아가셨죠. 아버님 뭐 딱 큰 다음에 돌아가시긴 했지만 제대로 효도라고 하는 걸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본 적이 없다, 이게 지금 가슴이 굉장히 아픈 거죠.
저는 모든 걸 매 순간순간마다 어머니를 대할 때 제가 후회할 짓은 안 하는 거. 그걸로 효라고까지는 표현하긴 그렇지만 언뜻 이렇게 좀 톡 쏘는 말을 하고도 그냥 너무 예, 제 가슴이 너무 아프고, 그래서 저는 일단 효녀가 아니라는 말로 적어야 될 것 같아요.
부끄러움의 고백이네. 그렇죠?
예, 예. 자, 그래도 어쨌든 살아계시는 동안은 최선을 다하려고요.
그 최선을 예. 다하는 방법이 뭔가 한번 생각해 봤는데.
예.
이제 나이가 드시면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젊었을 때는 사고가 굉장히 명료하고 예. 사리 분별이 분명하고 그러셨는데 이제 나중에 나이가 좀 이제 많이 드시게 되면 사실은 이게 이제 분명치 않아집니다. 근데 거기에 우리가 판단해서 어머님 이렇게 하는 게 좋겠어요. 뭐 아버님 이렇게 하는 게 좋겠어요. 그거보다는
네.
그냥 그대로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거. 그분이 원하시는 그게 사리에 맞든 안 맞든, 그게 뭐 다른 사람한테 상처를 주거나 이게 뭐 아주 경우가 많지 않은 게
네.
아니라면 그대로 들어주는 것, 그분이 원하는 걸 해주는 것, 이게 참 좋은 효도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예.
지금 양가 부모님 중에 이제 그 어머님 한 분만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효를 다 하고 계시는지 참 궁금합니다. 오늘의 퀴즈 드립니다. 이 늙은 어머니를 위해서 자식을 땅에 묻기로 한 손수는 땅을 파다가 이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손순이 발견한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황금, 2번 돌종.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나 반디로 정답 보내주시면 네 분께 마스크팩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 들어볼 텐데요. 장가들 형편도 아주 못될 정도로 아주 너무너무 가난했던 진정 스님이 어떻게 해서 승려로서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됐을까 하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죠?
풍내레이터 백운철 씨의 낭독으로 들어보죠.
신라의 진 스님은 출가하기 전에 군대에 예속되어 있었다. 집이 너무 가난해서 장가도 들지 못하고 틈나는 대로 품을 팔아 얻은 곡식으로 홀어머니를 봉양하였다. 재산이라고는 오직 다리 부러진 솥 하나가 전부였다. 어느 날 진정의 어머니가 혼자 집에 있는데 시주를 구하는 스님이 오더니 절을 짓는 데 쓸 쇠붙이를 시주하라고 하였다. 어머니는 하나뿐인 솥을 선뜻 내주었다. 그날 저녁 진정이 밖에서 돌아오자 어머니는 낮에 있었던 일을 말하며 아들의 눈치를 살폈다. 진정은 기쁜 빛을 띠며 말했다.
아휴, 절 짓는 데 시주하는 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뭐 비록 소춘 없어졌지만 무엇을 걱정하겠습니까?
진정은 질그릇을 솥으로 삼아 음식을 익혀 어머니를 봉양하였다. 하루는 의상법사가 태백산에 와서 설법을 한다는 말을 듣고 진정이 가고 싶은 마음에 어머니께 은근히 비치며 말했다.
어머니, 효도를 마친 뒤에 저는 의상법사에게 가서 머리 깎고 도를 배울 것입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말했다.
불법은 만나기가 어렵고 인생은 너무나 빠른 것이다. 효도를 마치고서 간다면 너무 늦지 않겠느냐? 내가 죽기 전에 내가 불교에 귀의한다면 나도 무척 기쁠 것이다. 주저하지 말고 지금 당장 가거라.
진정은 펄쩍 뛰었다. 어머님 곁에 오직 저 하나뿐인데 어찌 제가 어머니를 버리고 홀로 출가할 수 있겠습니까? 저 그럴 수는 없는 일입니다.
어머니는 진정을 설득하였다.
네가 나 때문에 출가를 못한다면 나는 지옥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 비록 생전에 네가 나를 아무리 극진히 봉양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어찌 효도가 되겠느냐? 나는 비록 남의 집 문간에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빌더라도 천수를 누릴 것이니 꼭 내게 효도를 하고자 한다면 그런 말은 말거라.
진정이 선뜻 결정을 하지 못하자 어머니가 벌떡 일어나 쌀자루에 남은 일곱 대의 쌀을 모두 털어 밥을 짓더니 진정을 재촉하며 말했다.
네가 밥을 지어 먹으면서 가자면은 아마 더딜 것이다. 그러니 내 눈앞에서 이 한 대 밥을 어서 먹고 이 나머지 여섯 대 밥은 저 싸가지고 어이 빨리 떠나거라. 어여.
진정은 흐느껴 울면서 말했다. 어머님을 혼자 버려두고 출가하는 것도 자식 된 자로서 참아 하기 어려운 일인데 얼마 안 되는 쌀까지 다 싸주시면 천지가 저를 무엇이라고 하겠습니까? 진정은 세 번을 사양하며 굳이 받지 않으려고 했지만 어머니는 세 번을 권하였다. 진정은 어머니의 뜻을 차마 거스르기 어려워 그것을 받아가지고 길을 떠났다. 밤낮으로 걸어 3일 만에 드디어 태백산에 이른 진정은 의상법사에게 가 머리를 깎고 제자가 되었다. 3년이 지나 어머니의 죽음이 전해졌다. 진정은 가부좌를 하고 선정에 들어가 이래만에야 나왔다. 사람들은 어머니에 대한 추모의 마음과 슬픔이 너무 커 견딜 수 없었으므로 선정에 들어가 슬픔을 씻은 것이라고도 하였다. 혹은 선정으로서 어머니께서 사시는 곳을 관찰하였다고도 하였다. 또 어머니의 명복을 빈 것이다 라고도 하였다. 선정을 하고 나온 뒤에 진정은 그 일을 의상에게 말했다. 의상은 3,000명의 제자를 거느리고 소백산 추동에 가 초가를 짓고 약 90일 동안 화엄대전을 강론하였다. 제자 중에 지통이 강론의 요지를 뽑아 책 두 권을 만들고 이름을 추동기라고 하였다. 강론을 마치자 그 어머니가 꿈에 나타나서
나는 이미 하늘에 환생하였다
라고 말했다.
홀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모시다가 출가를 해서 훌륭한 스님이 되었다는 진정 스님의 이야기였는데 왠지 이게 일연 스님하고 많이 그림이 겹쳐지기도 합니다.
네, 일연 스님이에요. 결국 이 진정 그래요? 스님은 네. 결국 그 어떻게 표현을 하던 일연 스님 자신에 대한 이야기로 밖에는 이제 해독이 안 됩니다. 사실 이 진정 스님이 의상대사의 이제 10대 제자 중에 한 분으로 실존해봤던 있는 인물이지만
네.
그러나 이 이야기는 일연 스님 스스로의 이야기였을 것이다. 이 마음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네. 이제 추측이 돼요. 사실은 일연 스님은 9살까지 부모 이 어머니하고 같이 사시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제 돌아가시기 한 1년 전에 가서 그 병에 든 어머니를 모시게 되니까 결국 긴 인생의 여정 중에서 겨우 10년 정도만 아들과 그렇구나. 어머니가 함께 지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이 떠나 있어도 떠난 게 아니고
네.
늘 그 어머니를 생각하는 마음이 절절했던 분이시죠. 그러니까 이 진정 스님하고 뭐 다를 게 뭐가 있겠냐 이런 느낌이 들어요.
보통 아들이라면 또 이렇게 보통 어머니라면은 이렇게 진정 스님 이야기처럼 이럴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네.
이게 불교에서 보는 효는 왠지 일반적인 효의 개념과는 좀 다른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은 두 부모를 섬긴 김대성의 이야기입니다. 김대성, 불국사랑 석굴암을 지은 분, 그분 맞죠?
그렇죠.
네.
아주 뭐 신라의 역사, 특히 불교사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분이죠.
네.
그런데 그분에 대한 이야기가 흥미진진해요. 그래서 이제 직접 한번 들어보면 예. 좋을 듯해요.
김대성이 두 부모를 섬긴 사연은 뭔지 또 불국사와 석굴암을 짓게 된 배경은 뭔지 지금부터 귀 기울여서 들어보시죠.
모량리에 경조라는 가난한 여인이 살았다. 여인에게는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머리가 크고 정수리가 평평한 것이 마치 성 같기에 이름을 대성이라고 지었다. 대성은 집이 너무 가난하여 부자 보관의 집에 가서 품팔이를 하고 대가로 약간의 밭을 얻어 겨우 먹고 살았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여느 날처럼 보관의 집에서 품을 팔고 있는데 점계라는 사람이 오더니 보관에게 보시할 것을 권하였다. 보관은 배 50피를 선뜻 보시하였다. 점계는 보관의 보시에 감사하며 주문을 읽어 그를 축복해 주었다. 당신이 보시하기를 좋아하시니 천신이 항상 당신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한 가지를 보시하면 1만 배를 얻게 되는 법이니 당신은 평안하게 장수하실 것입니다. 집에서 일을 하다 이 말을 들은 대성은 그 길로 뛰어들어가 어머니에게 말했다.
어머니, 제가 문간에 온 스님이 말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한 가지를 보시하면 1만 배를 얻는다고 합니다. 생각해보니 제가 이렇게 가난하게 사는 건 모두 전생에 선행을 쌓은 일이 없어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보시하지 않는다면 내 새해는 더욱 구차하게 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제가 보관의 집에서 품팔이를 하는 대가로 얻은 밭을 지금 보시합시다. 그러면 훗날 복이 오지 않을까요?
어머니는 좋다고 하였다. 대성은 밭을 점계에게 보시하였다. 이런 일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대성은 세상을 떠났다. 그런데 이날 밤 김문량이라는 재상의 집에 하늘에서 무슨 소리가 들렸다.
보량리에 살던 대성이란 아이가 지금 너의 집에 태어날 것이다.
문량은 너무 놀라 사람을 시켜 이 말이 과연 사실인지를 조사하게 하였다. 그랬더니 정말로 모량리에서 대성이란 아이가 살다가 얼마 전에 죽었다고 하였다. 날짜를 따져보니 대성이 죽은 날과 하늘에서 소리가 나던 날이 일치하였다. 신기하게도 꿈을 꾼 날부터 김문량의 아내는 태기가 있었다. 열 달 뒤 아이를 낳았는데 잘생긴 사내 아이였다. 특이하게도 그 아이는 날 때부터 왼손을 꼭 쥐고 있었다. 이상하게 생각한 주위 사람들이 손을 펴보려고 했지만 아무리 펴려고 해도 손은 펴지지 않았다. 이래가 지나자 아이가 스스로 손을 폈는데 손엔 놀랍게도 대성이라는 두 글자가 새겨진 금쪽이 쥐어져 있었다. 사람들은 쪽대에 쓰여진 대로 그를 대성이라 이름 지었다. 대성은 모량리에 사는 그의 어머니 경조를 집으로 모셔와 지금의 어머니와 함께 봉양하였다. 대성은 자라면서 사냥을 무척 좋아하였다. 그날도 토암산에서 곰 한 마리를 잡고 내려와 산 밑 마을에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꿈에 자신이 죽였던 곰이 나타나 시비를 걸었다.
야, 넌 어찌하여 나를 죽였느냐? 내가 환생하여 널 잡아먹겠다.
대성은 너무 무서워서 용서해달라고 빌었다. 그러자 귀신이 대성에게 물었다.
네가 날 위하여 절을 세워줄 수 있겠느냐?
대성은 그러겠다고 약속하고 꿈에서 깨었다. 일어나 보니 얼마나 땀을 흘렸던지 자리가 땀으로 흥건히 젖어 있었다. 대성은 그 꿈 이후로는 다시 사냥을 하지 않았으며 꿈에서 약속한 대로 곰을 잡은 그 자리에다가 장수사를 세워주었다. 대성은 이 일을 겪은 뒤에 느낀 것이 많아 불심이 더욱 깊어졌다. 대성은 이승의 부모를 위해 불국사를 세우고 전생의 부모를 위해 석불사 석굴암을 세웠다. 그리고 신림, 표훈 두 스님을 모셔다가 두 절에서 각각 살게 하였다. 또 아름답고 큰 불상을 설치하여 낳고 길러준 부모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였다. 대성처럼 전세와 현세의 두 부모에게 효도하는 이는 찾기 어렵다. 착한 보시의 영험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대성에게는 영험한 일이 또 있었는데 석불을 조각할 때의 일이다. 큰 돌 하나를 다듬어 탑의 지붕을 만들고 있는데 돌이 갑자기 세 조각으로 갈라져 버렸다. 너무 속상한 나머지 잠시 누웠다가 깜빡 잠이 들었는데 일어나 보니 탑의 지붕이 멀쩡하게 완성되어 있었다. 밤사이 천신이 내려와 다 만들어 놓고 돌아간 것이다. 대성은 너무도 감격하여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남쪽 고개로 급히 달려갔다. 그리고 향나무를 태워 천신에게 공양을 드렸다. 그곳의 이름을 향령이라고 하였다.
백운철 씨 잘 듣고 왔습니다. 네. 네. 이야기를 근데 잘 살펴보면은 앞에서는 가난한 집 대성이가 보시를 해서 복을 받았고 부잣집 아들로 다시 태어났다라는 이런 얘기인데 대부분 여기서 얘기가 끝날 텐데 얘기가 또 이어집니다. 뒤에 곰 사냥 이야기가 나오는데 네, 네, 네. 곰한테 혼쭐이 나는 김대성을 네. 왜 그린 거죠?
네, 네. 이게 이제 불교의 수행을 할 때 네. 가장 중요한 대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하면 불교에서 이제 맨 처음에 스님들이 이제 출가를 하게 되죠. 그래서 세속과 인연을 끊고 수행자로서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그때 보통 사람들의 마음은 초심이에요. 네. 초심이기 때문에 아주 절절하고 확고하고 그리고 내가 이 길을 끝까지 가리라라는 그 용기와 용맹정진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나 수도자의 삶도 역시 삶이기 때문에 네. 일상 속에서 스스로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그리고 어렵고 네. 이 금욕이라는 것 그리고 네. 정해진 곳에서 행동의 자유가 없이 매일 일과를 그걸로 해야 된다는 것 이 속에서 결국 이제 나태해지기 때문에 이 수도하시는 분들은 늘 발심이라고 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발심이라고 하는 건 다시 시작한다는 거죠. 초심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발심이다. 이 발심이 안 되면 그 수행자로서 끝까지 가기 어렵다. 네. 이런 얘기를 이제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이 김대성에 대한 이야기도 네. 다시 좋은 곳에 태어났지만 그게 의기양양하고 네 인생이 끝난 게 아니다. 이런 일들은 계속 다시 한번 반복되리니 영원히 반복될 것이다. 인생이 끝날 때까지. 그래서 한시도 게을리 하지 말고 마음을 다스리고 그리고 계속 부처님이 정한 길을 향해서 가라. 이게 진정한 의미의 수행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로 해석이 돼요.
아주 자만심에 따끔하게 혼났네요.
그렇죠.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만약에 김대성이 깨닫지를 않았다면은 불국사하고 석굴하면 우리 못 봤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 가게 되면 가장 이제 그 신라 그 당시의 고풍스러움과 아름다움을 볼 수 있었는데.
볼만했었죠. 네. 자, 오늘의 퀴즈 다시 한번 드릴게요. 이 늙은 어머니를 위해서 자식을 땅에 묻기로 한 손순이 땅을 이렇게 파다가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손순이 발견한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황금, 그러니까 누런 황금이냐 2번 돌, 종, 돌로 만든 종이냐 아, 1번이 황금, 2번이 돌, 종입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나 반디로 정답을 보내주시면 네 분께 마스크팩을 보내드릴게요. 음악 한 곡 듣고 옵니다. 린, 시간을 거슬러.
여러분께서는 지금 동서양 고전 백선을 선정한 송실대와 함께 EBS FM 고전 읽기를 듣고 계십니다. 이번 주에는 우리 고전 일연의 삼국유사를 2주째 읽고 있는 중입니다.
효에 대한 얘기가 나오니까 모두들 뜨끔뜨끔해 하시는 것들 같아요. 네. 백운철 씨.
예. 아,
본인이 효자라고 생각하세요?
예.
예?
아, 그렇게라도 생각을 하고 살아야 조금 부모님한테 덜 죄송하지 않을까요?
그래요? 어떤 방법으로 효를 택하고 계세요?
장가 가슈?
예, 저 아직 장가는 안 갔는데 예. 그런 생각을 해본 적 있어요. 어머니가 뭐 이렇게 심부름 시킬 때 네. 그때 너무 하기 싫은 때가 있어요. 늘 그래요. 늘 그러는데
예. 지금도?
아, 이제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안 네. 그러는데 생각을 어떻게 바꿨냐면 네. 어머니가 그런 심부름 시키는 거를 네. 만약에 내 여자친구가 나한테 지금 시키는 거라면 너 어떻게 할 거니?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봤는데 다 할 것 같은 거예요. 뭐 사와라 그럼 또 사다 주고 그렇죠. 막 구해야 할 때
그렇죠.
그런 거랑 비슷하게 엄마한테 어머니한테 대하면 할 수 있겠구나 귀찮지 않고 싫지 않겠구나가 한번 그렇게 바꾸는데 1년 정도 걸렸는데 네. 지금 그런 생각으로 어머니와의 관계를 아주 좋게 맺어가고 있습니다.
은철 씨 네. 잘했는데요. 네. 역시 부모님께서는 딸 자식을 더 좋아하는 게 맞네요.
왜요?
아들들은 여자가 생기면 저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안 그래요, 구본영 선생님?
맞아.
딸이 훨씬 나아요.
우리 딸한테도 한번 물어보자고. 저기 예. 방청객으로.
그래요.
오늘
예. 미용님. 네. 예, 효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효도. 예. 저도 제가 만약에 미혼이었다면 그 백운철 선생님 같은 방법이라도 쓸 것 같아요. 근데 네. 저도 아이를 낳고 기르다 보니 엄마의 입장이 또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살다 보면 참 이럴 때가 되게 곤란한 것 같아요. 딱 이 손순의 아내의 입장이 될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딸이지만 네. 또 내 아이의 엄마인.
그렇죠.
그래서 중간에서 참 이도 저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딜레마에 빠질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상극유사 이거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무릎을 탁 쳤던 게 이 네. 이야기의 주인공은 아마 손순의 아내였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관련된 그러니까 이 어머니 그다음에 자기 남편 네. 그다음 아이 네. 자기 마음까지 다 헤아려서 모두를 만족시키는 솔루션을 만들어낸 게.
제가 듣기에는 미용님은 효에 대해서 아직도 정리가 안 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좀 더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21세기의 효와 또 삼국유사 속에 들어있는 효 참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나는 것
많이
같은데요.
네.
예, 그렇게 사랑으로 키워졌건만 이제는 부모를 거추장스러운 존재로 생각하는 요즘 세대에 만약에 이련 스님이 이런 모습을 보셨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래서 세상을 떠나신 것 같아요. 사실 이제 부모가 돼보니까 알겠는데
네.
그 아마도 그 우리는 지금 효를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네.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많은 걸 원하고 계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부모가 돼봐도 알겠는데 그저 자식의 일에 대해서 내가 모든 신경과 모든 정성을 다하겠지만 그대가 나에게 주는 거를 똑같이 이렇게 기대하고 있지 않다 이미. 그냥 오직 줌으로써 줌으로써 내 마음이 진정 원하는 것을 이제 따라가겠다. 이런 모습인 것 같아. 이제 아들은 결국은 자기 자식에게 그걸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선생님하고 진행하면서 이렇게 진지한 모습을 처음 뵌 것 같아요.
뭔가 이게 잘 안 풀리네 오늘 정말.
아마 지금의 예, 지금의 사고 방식으로 보면은 정말 이해가 가지 않는 인물이 있는데요. 부모를 위해서 자식을 묻은 손순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일단 읽어보고 넘어와서 이야기를 할게요.
옛날 모량리에 손순이라는 사람이 살았다. 그는 아버지가 죽은 뒤 아내와 함께 남의 집에 품을 팔아 얻은 양식으로 어렵사리 늙은 어머니를 봉양하며 살았다. 어머니의 이름은 운호였다. 손순에게는 어린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어머니의 음식을 늘 빼앗아 먹었다. 보다 못한 손순이 아내에게 말했다.
아휴, 아이는 다시 얻을 수가 있지만 어머니는 다시 구하기가 어렵소. 저 아이가 어머님의 음식을 매일 빼앗아 먹으니 어머님은 하루도 배를 골치 않은 날이 없구려. 그러니 이제 저 아이를 땅에 묻어서 어머님이라도 배불리 드시게 해야겠소. 아내는 가슴이 미어지는 듯했지만 남편의 뜻을 따르기로 하였다. 그날 부부는 아이를 업고 취산 북쪽 들에 가서 땅을 파기 시작하였다. 한참 땅을 파내려가는데 땅속에 뭔가 있는 것 같았다. 계속 파보니 이상하게 생긴 돌종이 하나 나왔다. 부부는 돌종을 나무에 걸어놓고 시험삼아 두드려보았다. 그러자 신비로운 종소리가 은은하게 멀리 퍼졌다. 손순의 아내가 말했다.
여보, 이 종은 보통 종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종을 얻은 것도 다 이 아이의 복인 듯하니 아이는 묻지 맙시다.
손수는 아내의 말에 동의하였다. 부부는 다시 아이와 돌종을 지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종을 들보에 매달아 두고 두드렸다. 소리는 은은히 퍼져 대궐에까지 들렸다. 궐 안에서 이 종소리를 들은 흥덕왕이 깜짝 놀라 주변 신하들에게 말했다.
서쪽 들에서 이상한 종소리가 나는데 맑고 멀리 들리는 것이 보통 종소리가 아니다. 빨리 가서 조사해보아라.
왕의 명령을 받은 신하들이 손순의 집에 와 종을 얻은 사연을 낱낱이 캐물으니 손순은 그간의 일을 사실대로 아뢰었다. 신하들은 돌아가 모든 사연을 왕에게 자세히 보고하였다. 왕은 감탄하며 말했다. 옛날 곽고라는 사람이 아들을 땅에 묻자 하늘에서 금솥을 내려주었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손순이 아이를 묻자 땅속에서 돌종이 솟아나왔구나. 이것은 전세의 효도와 후세의 효도를 천지가 함께 보시는 것이로구나. 왕은 손순의 지극한 효심에 감동하여 집 한 채를 내려주고 해마다 벼 50석을 주었다. 손순은 예전에 살던 집을 절로 삼아 홍효사라고 하고 돌종을 거기에 잘 모셔두었다. 진성왕 때 후백제의 난폭한 도둑들이 그 마을에 쳐들어왔을 때 종은 없어지고 지금은 그 절만 남아있다.
아무리 효가 중요하다고 하지만은 이건 부모님이 원하는 방법이 아닌 것 같아요. 예전에 할아버지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어떤 며느리가 시아버지께서 너무 술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시아버지가 밖에 이제 외출을 하셨는데 며느리가 이제 시아버지 오실 때 맞춰서 식사를 이렇게 쫙 차려놨는데 시아버님이 돌아오질 않으시는 거예요. 다 이렇게 날은 저물었는데 그래서 자기 아이를 들쳐 업고 아버님이 건너오셔야 하는 고개에 이렇게 나가서 마중을 나갔는데 거기 호랑이가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호랑이가 뭐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낼름낼름거리더래요. 그래서 저게 뭘 보고 그러나 그러고 봤더니 어머 세상에 거기에 시아버지가 계신 거예요. 술이 취해서 쓰러져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며느리가 업고 있던 자기 자식을 호랑이한테 이렇게 뒤밀어주고 술 취한 시아버님을 업고 집으로 돌아왔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그 호랑이가 그게 또 애기 안 잡아먹었지.
그리고 예, 아이고 선생님 저는 이렇게 심각하게 얘기를 하는데 그걸 이렇게 꼭 영화 같이 보다가 뒷얘기 미리 얘기하는 사람 같잖아요.
아니 근데 그게 보면은 호랑이가 절대로 안 잡아먹더라고 그게.
호랑이가요 그 애기를 물어다 그 여자한테 다시 갖다 줬대요.
그죠, 그죠. 이게 왜냐하면 아니 그 모든 이야기가 다 그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지금 이 손순 이야기가 사실 부모님이 알면 얼마나 마음 아픈 그쵸. 일이에요. 이걸 효라고 생각해야 될까요, 선생님?
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상징적인 건데 네. 이 극단적인 효의 모습. 근데 이거는 반드시 신이 막아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그 호랑이가 안 잡아먹은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그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이 아주 늦게 네. 본 자기 자식을 이제 번제, 즉 제물로 바치라는 소리를 듣고 이제 가죠. 그래서 이제 정말 이걸 죽이려고 이렇게 칼을 찌르는 순간에 그걸 이제 그만두게 하잖아요. 네. 그다음에 이것도 그리스의 우리의 신화 속에서도 마찬가지인데 그 아가멤논이 그리스 병사들을 이끌고 트로이로 진격을 하게 될 때 네. 바람이 불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 배가 떠날 수가 없게 됐을 때 자기 딸을 바쳐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피게네이아라고 하는 딸을 이제 이게 죽이게 되는데 네. 사실은 그때 그 아르테미스가 이 이피게네이아를 다시 끌어갑니다. 네. 사슴이 죽고 아르테미스는 이피게네이아는 살아가는 이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게 극단적인 하나의 시험이죠.
예. 아우, 효를 이걸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하니까는
좀 우리가 효가 손도... 정말 그죠? 심각해지나.
예. 오늘의 퀴즈 다시 내 드릴게요. 지금 선순의 이야기 듣고 오셨죠? 들으셨으면 정답을 쉽게 보내실 수가 있겠죠. 늙은 어머니를 위해서 자식을 땅에 묻기로 한 손순은
다 자식을 땅에다 파묻으려고 땅을 막 팠어요. 근데 판 곳에 이것이 나왔습니다. 손순이 발견한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황금, 2번 돌종. 돌로 만든 종이죠. 예,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나 반디로 정답 보내주시면 네 분께 마스크팩을 보내드립니다. 마지막은 효도에 관해서라면 아주 유명한 주인공인 효녀 지은의 이야기로 해볼까 합니다. 진정한 효도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염두에 두고 한번 들어보죠.
진성 여왕 때 화랑 효종랑이 친구들과 남산 포석정에 놀러가기로 하였다. 약속한 시간이 돼 속속 친구들이 모여드는데 유독 두 친구만이 오지 않았다. 한참을 기다리니 두 친구가 숨가쁘게 달려왔다. 효종랑이 두 친구에게 늦게 온 이유를 물으니 그들이 대답하였다. 분황사 동쪽 마을을 지나는데 스무 살 안팎의 여인이 눈이 먼 어머니를 껴안고 울고 있지 뭔가. 모녀 사이에 무슨 애절한 사연이 있는 듯 싶어 마을 사람들에게 까닭을 물어보았네. 그러자 사람들이 말하기를, 저 여인의 집은 너무 가난해서 어린 딸이 남의 집에서 음식을 빌어다가 어머니를 겨우 봉양해왔지요. 그런데 올해는 마침 흉년이 들어 에휴, 그것마저도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부터는 딸이 남의 집에 가서 품을 팔아 어머니를 봉양해왔습니다. 새벽이면 주인집에 가서 일을 하고 저녁에는 그 집에서 얻어온 쌀로 밥을 해 어머니께 드리곤 했죠. 그렇게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어머니가 딸을 불러놓고, 이전 거친 음식을 먹을 때도 마음이 편했는데 요 며칠은 쌀밥을 먹어도 창자를 찌르는 것 같으니 어찌된 일이라고 물었답니다. 딸이 사실대로 말하였더니 어머니는 너무 속이 상해 소리 내서 통곡을 하였답니다. 이 효성스러운 딸은 자기가 다만 어머니의 배를 부르게 해드리는 것만을 생각하고 마음을 편케 해드리는 것은 생각지 못한 것을 탄식하면서 저렇게 서로 껴안고 울고 있는 것이군요 하더군. 모녀의 슬픈 사연을 듣고 오느라 이렇게 늦었네. 효종랑은 이 말을 듣고 이 모녀에게 곡식 백석을 보냈다. 효종랑의 부모도 옷 한 벌을 보냈으며 효종랑의 낭도들은 곡식 천석을 거두어 그들에게 보내주었다. 이 일이 왕에게까지 전해지자 왕은 모녀에게 곡식 500석과 집 한 채를 내려주었으며 군사들을 보내서 그 집을 호위하게 해주었다. 또 그 마을을 효양리라 하여 세상 사람들이 널리 본받게 하였다. 후에 그 집을 절로 삼고 양존사라고 하였다.
자, 이런 경우가 맞습니다. 저는 뭐 하느라고 열심히 했어요. 근데 부모님은 별로 그렇게 탐탁해 생각지 않으시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게 진정한 효도가 무엇일까? 이거 자꾸 말로 나눠봤자 소용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근데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잖아요. 효도는 부모님이 원하는 게 별것이 아니다.
그렇죠. 예. 정말 별것이 아닌 것 같았어요. 그거를 그대로 해드리는 거,
네.
토를 달지 않는 거. 그러니까 그 별것 아닌 거가 제 마음이 편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적절한 보상, 이게 네. 원하는 게 아니고
예.
무엇이 됐든 내가 마음이 편했으면 좋겠다. 이 뜻인 것 같아.
아, 근데 어르신들은요, 일단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걱정거리가 너무 많으셔요. 그렇지 않나요?
되게 한 예. 90이 된 뭐 부모님이 70 예. 먹은 아들 늘
그러니까.
애기니까.
그러니까. 네. 예, 저는 그래서 제가 바라는 효는 뭐냐면 이렇게 남아있는 시간을 그나마 내가 태어나서 가장 편안하게 계셨으면 참 좋겠어요. 예, 그걸 제가 마련해드려야 되겠죠? 예?
네, 그렇습니다.
이희구 씨가 내가 효녀임을 내가 확실하게 여기서 안 것 같아. 지금 뭐 어머니도 예. 같이 모시고 이렇게 계시지만
예.
진짜 그 효녀인 것 같아.
아니에요.
얼굴 보니까 그 진지함이.
아유, 저희 어머니를 제가 잘 울려요.
말을 너무 싸납게 해서
서로 우는 거지 그러면.
그렇죠. 우리 엄마는 막 서러워서 울어. 세상에 저렇게 키워놨더니 지 애미한테 어떻게 한다 막 이러는데 거기다 또 제가 또 한마디를 더 해요. 그게 딸이고 만약에 며느리가 그렇게 했으면 엄마는 더 섭섭하실 거예요.
그렇겠죠.
예. 우리 청취자 박재엽님. 아, 네. 결혼하셨죠?
네네 결혼했습니다.
예. 장인 장모님께도 네. 효를 하시나요?
해야 된다는 뭐 일종의 강박은 있는데요.
강박? 네. 그걸 강박으로 생각하시는구나.
네. 오늘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제 자신도 사실 굉장히 많이 반성을 했고요. 사실 저희가 이 고전읽기 그리스로마시나 그다음에 오디세이아 들으면서 사실 이 효에 관한 부분이 이 삼국유사가 가지고 있는 가장 다른 차별화된 점이 아닐까라는 맞습니다. 생각이 들었고요. 네. 또 하나 이제 방송 초반에 이제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제 오늘의 우리가 잃고 있는 그러한 그 소중한 가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이 방송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어쨌든요. 저희 마음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우러나고 그것이 토대가 되는 게 효라고 합니다. 혹시 지금 어머니 아버님께 사랑한다는 애정 표현 이렇게 감춰두고 계신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어머니 아버님께 사랑한다는 표현 아끼지 맙시다. 사람은 누구나 정상에 서고 싶어 한다. 그 정상이란 반드시 산의 꼭대기가 아니라 하나의 종점이며 소재가 생성되고 그 모습을 바꾸는 지점이라는 뜻이다. 이 지점이 마력이나 자력처럼 나를 끌어당긴다.
인류 최초로 히말라야 8000m 14자 완등이라는 신화를 이뤄낸 라인홀트 메스너. 그는 끊임없이 산에 오르는 이유를 자신의 내면으로 파고들기 위해서라고 말했습니다. 도전은 외적인 성공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자신의 내면 깊이 파고들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도전을 멈출 수 없는 것입니다.
고전읽기 도와주시는 분들이죠. 파라다이스 스파도구에서 스파 이용권, 리맥스 상사에서 크래신 헤드폰, 리젠 성형외과에서 마스크팩, 카페 도로시에서 커피 쿠폰 세트, 애니플레이스에서 색조 2종 세트, 테이크미 스킨 리커버리 비비와 모이스트 앤 플럼프 립스, 현암사에서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삼국유사, 민음사에서 삼국유사, 와이즈베리에서 구본영의 신화 읽는 시간, 공연 선물입니다. 2012년 세계 국립극장 페스티벌 공연작 삼국유사와 만난 셰익스피어의 연극 템페스트, 알츠하이머 초기 판정을 받은 엄마와 노처녀 딸의 코믹한 감동 스토리 뮤지컬 엄마 더 메모리 쇼 초대권을 드립니다. 오늘의 퀴즈 정답 발표해 주십시오.
돌종이죠? 돌종.
네. 네. 손순이 저 어머니를 모시려고 자식을 이렇게 땅에다 묻으려고 땅을 파다 보니까 그 안에 돌종이 들어있었던 거였어요.
그렇죠.
자, 퀴즈 당첨되신 분들은 방송이 끝난 후 고전읽기 홈페이지 선물방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연락처와 주소 남겨주시면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다른 분들도 저희 홈페이지 한 번씩 들러주세요. 방송 내용 또 여러 가지 이벤트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끝곡은요. 해리 벨라폰테의 Try to Remember 들으시면서 책을 덮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낭독해 주신 북내레이터 백운철 씨.
네.
수고 많았습니다.
네.
아주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네.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선생님 저희 고전읽기 인사드려야죠. 지금까지 네. 고전읽기의
구원영
이희구였습니다. 고전을 읽으면 삶의 지혜를 배웁니다.